마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을 할 때 우리 예수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다 하는 생각과 또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냈는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었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였던 로마가 오히려 교회에 항복하게 되는 나중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현장에 있는 느낌, 그리고 초대교회 핍박의 현장 속에서 지탱하게 했던, 이겨내게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 생각을 하면서 시점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 가지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자 한자 좀 정밀하게 보느라고 1장을 좀 오랫동안 지나왔는데요. 2장부터는 이제 사건별로 보느라고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에 사역하시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인데 그중에 3장 19절까지는 첫 번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본부는 가버나움에 두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다 하겠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알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여서 우리 주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쳐주시는 것 이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에 관심보다는 이적에 관심을 두고 몰려들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리고 이 한적한 곳은 광야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1장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의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했는데요. 며칠 후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놀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보면서 벌써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더라. 어떠한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처음부터 주님을 경계하고 대적했던가, 그 주제로 다섯 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다시 돌아가신 곳에 조용히 집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다. 집에 계시다는, 그런데 이 집이 어느 집이냐,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본부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에 거처를 따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1장에서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그곳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한참 계시다가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곳이겠다 하는 두 가지가 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집은 지난번에 한번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서 어느 곳에 계셨든지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집에 좀 머무르고 계시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이었다.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계시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무리 비밀리하려고 하더라도 소문이 나게 된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무서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떨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세상에 이런 성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봄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제 교역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계신 것, 그 소문이 주님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싶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도 좀 이번에는 가만히 모시고 싶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 내가 주님 모시고 있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던가 하는 부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방공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했었죠? 예, 방공훈련 밤이면 이제 비행기가 떴다 이제 사이렌 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 불빛 비춰요 하면서 그렇죠? 창문 다 가리고 가려도 안 돼서 결국은 소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비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적인 생각과 계획과 여러 가지 목적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공훈련하듯이 꼭꼭 숨길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마귀에 맞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미친 개에게 물린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물린 건. 그러나 잘 씻고, 그렇죠? 또 의사에 가서 보이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다시는 물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미친 개에게 물렸는데 또 그 길 가가지고 또 지나간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완전하고 어느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지금 사단마귀의 교회를 무너뜨린 괴계에 마치 미친 개에게 물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이제 몽둥이는 주님께서 휘두르실 것이고 우리는 또 앞서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나가되 우리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가족끼리는 우리 식구끼리는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드러나고 아 진짜 주님 모시고 있구나 진짜 주님 모시고 있는 집이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와 성도구나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 주님을 모신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문 앞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도대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돌을 말씀하시더니, 이 단어를 안 바꿨는데요. 그렇죠? 무슨 돌을 가르치시는가? 그렇죠? 로고스를 번역한 옛날 한글 어투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있죠. 복음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리, 말씀이죠. 우리 주님 가르치신 진리, 로고스의 핵심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귀신이 축출되고 진정한 로고스가 선포되고 사람으로선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연현상마저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에서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몰려들고 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돌을, 즉 말씀을 전해주시고 치유 이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네 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주님께 나왔다.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앞까지도 많은 사람이 들어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더라. 우리 옛날 개혁에는 용신할 틈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혜를 내고 창의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주님 계신 곳에 그대로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사건은 주님과 이 중풍병 환자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조연, 이 네 명이 마치 주연과 같은 조연입니다.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네 사람을 칭찬하시는 맥락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께 데려온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까지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할 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그 옆에 있는 환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을 때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우리 주님께로 데려갈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 믿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차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네 명이 이제 네 군데에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꾀를 내어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믿음,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주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들이 행한 일들은 없지요. 그러나 그 믿음,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 주님께로 다가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어떠한 장애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열심입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와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을 이들의 믿음 위에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그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장애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코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시끄럽게도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흙이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소란 피우는 일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네 명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열심을 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 역경은 오히려 그 주님께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주님께 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도구의 축복의 통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데리고 간 네 명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먼저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 자비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심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열심을 보고 병을 고쳐주신 그 살려주신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베세데의 소경,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 등은 자신의 믿음이 아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하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어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셔가는 것. 그러나 이미 주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주변 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 가지 않은 분이라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옛 개혁에는 소자야. 자꾸 입에 그게 훨씬 더 익은데요. 그렇죠? 소자야. 작은 자야.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가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여러 용례로 쓰이기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영적인 자녀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 상하복종 관계 속에서 따르는 일을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이 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믿었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이런 배경은 없으나 심중을 깨뜨려 보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진정으로 간절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작은 자야 불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야 불러주실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작은 자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작은 자야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불러주시고 5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섯 명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직역을 하게 되면 너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 신적 수동태로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네 명이 이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 올 때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 세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 죽음을 맞으니 육적인 죽음까지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생겨난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인간의 어떤 선행도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불행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한마디에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시고 이 네 명, 이 다섯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너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죄로부터 이제 내가 풀려났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먼저 하시고 그 증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누웠던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인뿐 아니라 증상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실 때 어쩌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있기에 누워있었기에 그런 고침을 받았는지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웠던 그 상까지 가지고 가라. 작은 이동용 침대인 것이죠. 우리 주님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근원적인 문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자이심을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마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잠시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다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 사망에 이를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들은 그 원인이 겉으로 증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한 가지씩 아픈 거나 병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되죠. 멀쩡해 보이는 저도 몇 가지의 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갇히게 되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선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인데 본인이 드러내지를 않으니 이제 세례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그 근원은 그 가장 본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께서는 이 질병들을 치유하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고 주님의 이 죄사함의 권능을 보고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 마음속에 비난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에 아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뜻은 그의 영으로 아시고 영으로 그의 영으로란 뜻입니다. 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영으로 통찰하시고 그러니까 아시고는 원래의 단어 기노스코에 더 강조하는 접두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아시는 거죠. 말하고 있지 않아도 예전에 어느 분이 투시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 옆에 안 가더라고요. 성경엔 투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그의 폐부까지 꿰뚫으시면서 그의 생각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시편 130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폐부까지도 또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사람 앞에는 자신의 실체를 얼마 동안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괴계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굳세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내면의 소욕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중심으로 나를 아신다는 생각으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좋은 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문장의 동사는 일어나 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던 이에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는가? 일어나 가라. 내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너의 개인 침대, 이전 이동용 침대, 아마 작은 모포일 수도 있겠고요. 집단으로 엮어놓은 뭐 그 정도 휴대용 누워있는 그런 작은 짐상인데 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죄의 권세에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으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해체시키고 내가 풀어놓았으니 너를 사해 주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그의 집을,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진리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도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여 주시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워있 마치 이제 병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가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에게 내 곳으로 있던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는 그 잔인한 핍박에서 마치 꼼짝달싹 못하는 발도 팔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렇게 묶여있는 마치 환자처럼 그렇게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로마교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에 로마교회는 힘을 얻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진을 빼면서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쌈당하게 하면서 온갖 거짓과 괴계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그 공격 앞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작은 자야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미 회복을 향하여서 큰 걸음을 내딛으셨고 이미 우리의 마치 병자처럼 묶여있는 이 상황을 풀어주셨음을 믿으면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며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는 믿음 위에 주님의 자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더 견고하게 믿고 주님의 자비하심 더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마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계단으로 뛰어올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렸던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